자, 주일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미약하지만 준비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듣는 우리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21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목은 요시아를 통한 신앙의 회복. 인데요. 그 안에서 요시아의 가장 중요했던 행적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전역을 깨끗케 했던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시아의 통치 18년에 있었던 그 성전을 보수하고 그 안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죠. 이 지난 시간에 성전 보수하고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리고 성전 보수를 담당했던 자들이 아주 신실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 그리고 요시아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특히 요시아 왕은 신하들에게 자,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22장 13절 말씀인데 요시아 왕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라고 명령을 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발견된 모세 율법책 안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할 경우에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주변을 돌아보니 요시아가 왕으로 있던 이 유다 왕국이 어땠어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더 부흥하던 할것 같이 보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패역한 가운데 곧 멸망할 것 같았나요? 후자였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신지, 이 우리가 지금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에 따라 우리가 정말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곧 14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여대언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훌다라는 여대언자는 당시에 예복을 관리하던 관리라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살룸이래요. 샬롬하고 좀 비슷하죠? 아마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살룸이라는 사람의 이 관리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예복을 관리하던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잔을 맡은 자, 그 뭐죠? 파라오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빵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잔을 맡고 빵을 맡고 뭐 그냥 아니에요. 고위직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예복을 맡은 이 남편은 왕들과 그 귀족들과 또 높은 고위직 관료들의 그 예복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요시아의 신하들은 이 살룸뿐만 아니라 훌다, 이 아내인 훌다와도 오랜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신실했던 이 왕의 측근들이 곧바로 훌다를 찾아간 것을 보면 이 훌다라는 여자가 아주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시아 통치 18년 당시에 요시아가 왕이 된지 18년, 요시아 나이로는 26살 이때 이미 그 유다에는요, 예레미야 대언자와 스바냐 대언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어디죠? 그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나돗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몇 킬로 올라간 지점입니다. 이 예레미야나 스바냐는 아마 예루살렘에 없었고 그 밖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비록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기지만 예루살렘 궁궐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존경받는 여자 대언자, 여 대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래도 이때 축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훌다가 이 신실했던 선배 대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훌다가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훌다 알고 있었죠. 왕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왕이든 황제든 아니면 또는 비천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와 백성들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요시아 왕에 대해서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백성들에 관한 것과 요시아 왕에 관한 이 대언이 극명하게 대치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요시아에게는 유다 땅에 내리실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하게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시아는 이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연하게 되고 성경에 요시아의 마음이 연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텐더라는 말을 썼는데 이 텐더가 마음이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진 그 우리 야채 먹을 때 데치고 나면 야들야들해지잖아요. 그게 텐더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요시아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저주의 말씀에 두려워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경건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성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정이 끄떡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그 마음이 동화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인 거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속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요시아는 죽을 때까지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난 살았다. 해서 요시아가 교만해졌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큰 잘못을 한 후에 징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이 죄가 면제되면 곧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몇 달란트를 빌린 그 종이었나요? 만 달란트였나요? 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 사람이 그 용서받고 나가던 길에 자기한테 작은 그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오늘 당장 갚아라 했던 그거 아시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비록 나의 신상은 나 자신은 안전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왜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 멸망한 가운데 함께 멸망하지가 않아요. 나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들의 신상이 여전히 지옥불 앞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비록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안달하게 됩니다. 요시아도 이 유다의 민족적인 멸망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요시아가 바란 건 무엇이었겠어요? 이 몇몇의 백성들이라도 건져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훌다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설교를 하는 대신에 율법책 자체를 읽어주었습니다. 율법책 자체, 그러니까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이 모인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처음에 저는 이제 아 그래 설교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게 그 말씀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키겠지. 요시아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요시아가 누군가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서기관 사반이 발견된 율법책을 그냥 요시아 왕 앞에서 읽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7장 18절하고요. 굳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3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신명기에 이미 그때는 왕이 아직 없었던 시절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그 명령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왕들은 율법 사본을 매 7년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자기가 직접 쓰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서기관을 시키든 아무튼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던 시절이니까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그 사본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31장에 보시면 그 7년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라 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네, 율법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열왕기 상과 하를 샅샅이 뒤져봐도 왕들이 백성들에게 7년마다 이 율법책을 읽어주라고 했던 기록을 못 찾겠어요. 저는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실되었다가 이제서야 발견되었으니 백성들에게 책을 읽어주라는 그 말씀 자체를 듣지도 못한 그런 명령이 있는지도 몰랐던 왕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책을 읽어준 뒤에 2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먼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먼저요.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후에 온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라 이 언약에 동참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왕의 행동이 이와 같아요. 왕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그의 나이 26살에 성전을 보수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아에게는 이 훌륭한 믿음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게 아마 참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돌보는 일에 신실했던 제사장, 대제사장 힐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또 대제사장과 임금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서기관 사반, 이 서기관 사반의 나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참 저는 이 사반이 되게 보기가 좋아요. 대제사장이 오라 그럼 찌깍 가서 읽어라 했더니 성경 읽고요, 왕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왕에게 가서 또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 사반이 참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기름칠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믿음의 교제를 이어왔던 여대언자 훌다, 그리고 또 성전 보수를 위해 온 이스라엘에서 걷어들인 돈을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집행했던 레위인들과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의 명을 받아 충실하게 일을 했던 다수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이미 성전 내에 가득 들어앉은 이러한 암울한 유다 말기 상황에서도 이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보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까지, 요시아 왕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이 요시아 왕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6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아버지 아몬이 죽으면서 8살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통치권을 유지했고요. 더욱이 이 패역한 유다 말기 상황에서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이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힐기야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힐기야 대제사장은 므낫세 시절부터 대사장직을 아마 계속해 왔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온 군대를 이끌고 유다뿐 아니라 사마리아에까지 진출해서 산당들을 훼파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과감하고 전격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데에 이런 믿음의 신하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지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역시 왕 혼자서 또는 아버지나 가장 혼자서 그리고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따르는 그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요시아가 훌륭한 몇몇의 신하가 있었던 것은 참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요시아에게 아주 불행한 요소이기도 했고요. 요시아 평생의 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왕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들은 요시아 왕의 겸손함으로 인해 이 요시아에게는 화평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유다의 거주민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셨습니다. 자, 지나간 2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시절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멸망을 약속하신 데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아 왕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과 그 신하들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마치 백성이 잘 따라온 것처럼 보이죠? 고수하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sta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요거와 그 동구 대구를 이루는 역대기하 말씀을 보시면요. 역대기하 34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이 중에서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자, 왕이 먼저 언약을 맺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caused all 모든 사람들 to stand to it 해서 거기에 서 있다,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33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요. 살짝 한 3분의 1 정도 와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곧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른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상당히 유다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왕이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이 그들에게 모두 참여하게 시켰습니다. 그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시켰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하 34장 33절을 보시면요, 섬기게 곧 그분을 섬기게 라는 표현이 나와요. To serve, even to serve.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성경에서 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이걸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더욱 힘을 기울여 백성들이 섬기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평생 동안, 요시아의 평생 동안이라는 표현 역시 제가 기분 탓인지 이 표현 역시 너무 안타깝게 들립니다.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반대로 그가 없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요시아가 죽은 직후에 죽자마자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모든 날 동안에 이걸 찾아봤어요. 몇 구절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All the days of the jud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7장 18절에 보시면 7장 13절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days of Samuel. 열왕기 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의 평생 동안에, 그리고 역대기 하 24장 2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의 평생 동안에 라고 있는 이 표현은 이 표현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시기가 항상 있었어요. 앞에 부분은 다 아시겠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에 라는 말은 이 여호야다의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누가 있었죠?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고요. 이 아달랴가 남왕국 그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내로 와가지고 이제 유다까지도 다 엉망진창이 되던 와중에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였는데 고모부의 손에 그 한 사람만 살아남게 돼서 그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자기를 살려주기도 했고 이 패역한 유다 가운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국을 다시 기틀을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에는 요 왕이 딴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역대기하 26장 5절에 보시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시아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왕의 위엄에 마지못해 따르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거역하고 여전히 우상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웠던 것은 율법책 발견 직후에 이루어진 요시아 왕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일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함. 자,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딱 열왕기하에는 세 구절, 세 절에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역대기하에는 35장 1절부터 1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요 유월절의 재준수를 아주 짧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하는 유다 왕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책답게 요시아 왕의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나가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 다음 시간에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잘 참고하고 있는 주석서가 하나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17세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 밤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가 배반당하신 날 밤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절이 몇 개 있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이 분열 왕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유월절은 오랜 기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열 왕국 후기와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까지 이 위대한 개혁자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시아 왕이고요. 이 요시아 왕이 조금 앞서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그 다음에 스룹바벨. 스룹바벨도 왕족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와 있는 왕족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하나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개혁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우상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 우상을 제거했고요. 두 번째로 성전을 보수하거나 재건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거 우리 없죠. 휴양회 때 배웠었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세운 이 개혁자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스룹바벨은 공통적으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회개의 법칙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일단 내게 먼저 나한테 있는 이 죄악된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악행을 그만두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증한 습관들을 버리셔야 하고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이 우상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이 우상 숭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요. 그 멸망의 산 언제였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였나 지난 주일 때였나 제가 언제 들었는지 최근에 들었는데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므낫세를 비롯해서 솔로몬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해 놓은 게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면 여기에 올리브 산이 있는데 그 올리브 산 사라 아래쪽에 골짜기가 봉우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었죠. 거기가 멸망의 언덕, 멸망의 산이었어요. 그걸 통째로 다 올리브 산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의 산 근 그 뭐죠? 언덕배기에 온갖 우상 숭배 그들이 거의 판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 예루살렘 남쪽을 흐르고 있는 그 뭐죠 이거 누구의 아들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예, 거기가 이렇게 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아주 은밀하게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이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인 우상들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집에서, 내 다락방에서 보이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가증한 습관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걸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규례에 동참하여 이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나중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올지.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준수에 대해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때의 유월절 준수와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수하던 당시에는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그것을 기뻐했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던지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 몇 가지 그 율법에 기록된 거를 잘 모르고 지식은 조금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 고치지 않고 일단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역대기야 30장 15절 정도에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던지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준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규례를 벗어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셨을까요? 옛날에 다윗 때에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던 그 누구였어요? 그걸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준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규례를 벗어났던 이 백성들을 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을 따르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고요. 히스기야는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미숙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넘치고 있는 이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요시야 때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백성들을 이 당시에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원했다기보다는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와 요시야 시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이 선한 왕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맡기고 격려했습니다. 지금 역대기야 3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레위인들에게는 거룩한 궤, 즉 언약 궤를 성전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3절에요. 이거 좀 이상해요. 언약궤 당연히 성전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성전 안으로 갖다 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성전 안에 있어야 했던 것인데 아마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나 아몬과 같이 이 사악했던 왕이 성전 내에 우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성전 밖에 어디론가 반출시켜놨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요즘에는 도서관 하나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잖아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뭐 이렇게 몇백 미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상 숭배까지 하려니 공간이 뭐 좀 좁았겠어요. 이 언약궤를 밖으로 빼놨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요 바로 직전에 성전을 보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 잠시 성전 밖으로 이동시켜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약궤의 위치를 성전 안으로 고정시켜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다니게 하는 그런 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리고 좋은 가장이고 좋은 목회자 또 이런 좋은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덜어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역대기하 35장 7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스라엘 안에 비록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시아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힐기야와 또 신실했던 신하들을 통하여 또한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또한 이 멸망에 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멸망하는 와중에 참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 절박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 연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로 원하오며 이 마음의 딱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우리 말씀 마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